읽어라.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유튜브 70만 뷰 돌파. 화제의 강연에서 강민구 전 부산지방법원장 강력 추천. 한국경영학계의 선구자 윤석철 교수가 전하는 지혜. 삶의 정도. 혁신의 시기에 필요한 불멸의 생존 전략. 삶의 정도. 위즈덤 하우스.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대기업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뇌물죄. 검찰의 칼날이 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5월 9일 대선일 확정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로 대선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선일까지는 앞으로 53일. 분주해진 대선 판세 분석해드립니다. 3월 17일 금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나흘 앞두고 검찰이 뇌물죄 입증을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1차 타깃은 최태원 회장이 총수로 있는 SK그룹으로 지난 16일 SK브로드밴드 사장 등 전현직 고위임원 3명을 불러 밤샘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SK가 미르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111억 원의 뇌물성 여부, 기존에 알려진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특별 사면이나 면세점 인허가 문제 외에도 주파수 경매나 CJ엘로비전 인수 등 대가성이 의심되는 현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SK그룹은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이에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을 소환해 보강조사를 하는 등 관련 증거와 진술을 정리해 나가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SK그룹 수사를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고리를 다시 한번 밝힐 수 있을지, 다른 대기업들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월 17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다음 주 화요일인 21일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뇌물죄 규명을 위한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재단에 거액의 지원금을 내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장 사면, 면세점 사업권 확보와 같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SK그룹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말을 하세요. 고개만 끄떡 이렇게 숙이지 말고.
안녕하세요. 예. 그 백회 특집을 어제 예. 직접 보지 못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이후에 그 VOD에 다시 보기로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습니다. 네.
가까이 있어서 탁 한번 때려주시고. 자, 노희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100회 특집 한 파트가 40분씩 세 파트로 했거든요.
네.
왜 그런지 모르시죠?
네.
제가 출연료 세 배로 받으려고.
아, 그렇게 받으세요, 진짜?
그러면 파트니까. 노동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아, 별로 노동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거의 즐기시는 것 같은데.
임노동. 재밌었죠, 어제?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람들도
역시
많이
진행 잘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오셨고.
방청객이 있으니까 훨씬 생동감이 있고
예.
즉시적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예, 우리 광화문 나갔을 때도 좋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어제 뭐 패널분들 다른 분들도 많이 나오셨고 또 예. 이제 3부에서 그 정치 이제 3당의 정치가들이 대표적으로 나오셨잖아요.
예.
그분들도 너무 재밌었고 아주 케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폴리테이너 1호가 저거든요.
아, 그래요?
예. 폴리티션 엔터테이너 줄임말.
그거 스스로 폴리테이너. 만들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아니, 이제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폴리테이너.
진짜요?
신조어로요.
진짜. 내기.
신조어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폴리테이너 1호 6년 전에
네.
그분들은 이제 폴리테이너 무슨 단계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몰라요. 부하 단계?
옹알이 단계.
옹알이 단계.
자, 허성무 비서관, 전 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검찰이 기업, SK 기업에 대한 수사를 그 시작했어요. 3명 임원 3명 소환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그 2기 특수본이 성과를 내기 위한 스타트를 끊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성과를 낸다면 두 가지 정도 압축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예.
마무리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손을 대고 있는 특검이 뇌물죄로 기소한 삼성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기업도 같은 혐의로 한번 들여다보고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 이런 예. 건데 그 역시 핵심은 이제 뇌물죄고요.
그렇죠. 그
기업이 청탁 대가로 SK의 경우 청탁 대가로 총수 사면을 받았는지 여부가 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노희 변호사님,
네.
김창근, 김영태, 그리고 이형희
네.
이 세 분을 소환했죠. 김창근, 김영태, 이형희 각자 어떠한 의혹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직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SK에서.
근데 김창근 전 의장이죠. 이번에 이제 SK 스펙스 추구 협의회 의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의장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위원장이요.
네, 위원장이고 예. 이제 이영희 씨 같은 경우는 SK 브로드밴드에 있는 부사장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각각 예를 들면 김영근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월 24일 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
그다음에 그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예.
또 이 그 김영태 그 위원장이
예.
사면 그 교도소를 방문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숙제가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한 증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사면이 된 다음에 안정범 전 수석에게 또 문자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 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짜맞춰서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이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졌고 맨 마지막에 SK가 11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낸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K 측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계속 사실 무근이다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검찰 특수본에서는 지금 새로운 증거들을 우리가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새로운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 SK 그 스펙스 추구 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관련 증거를 찾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안정범 씨의 수첩.
예.
이 39건이 추가로 발견된 그 수첩에도 그런 내용이 좀 간단히 들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예.
또 안정범 수석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본인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업체와 관련해서 SK 측에다가 브로드밴드 그
예.
부사장에게 이제 청탁을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화를 많이 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만을 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보지를 않고 당시 SK 그룹 관련된 세무조사가 있었었고
예.
또 그다음에 CJ 헬로비전 인수 관련해서 문제점이 또 있었었고
예.
또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네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당신은 총체적으로 이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압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사실 SK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서 결국 워커힐 면세점이 최종적으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롯데는 했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고 또 CJ 헬로비전 인수 같은 경우에도 공정위에서 결과적으로는 안 되게 됐단 말이죠.
예.
그것도 역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어서 실제는 이제 사실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허성모 전 비서관님.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워낙 이번에 사건들이 많아갖고 조근조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사건이 많아지면 좀 복잡한데
그렇죠.
그때 삼성 이재용 1차 영장 기각될 때
네.
삼성 측의 논리가 뭐였었냐 하면 7월 17일 날 합병은 끝났다.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출연을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합병의 대가로 돈을 준 게 아니다. 이미 끝났는데 무슨 그 대가로 돈을 주냐. 그 논리대로 따지면 이번에 SK도 사면 복권이 됐어요. 되고 난 다음 돈이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사면 복권은 법적 그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환이고 우리 111억은 출연한 것은 사회에 좋은 일을 하려고 출연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또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말을 만들어서 논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게 딱 보면은 악의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악의요?
예, 예. 앞뒤 순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악, 정확한 표현이 악의예요? 악의예요?
악의입니다.
악의요? 악의 다툼은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뇌물이라는 게 선뇌물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삼성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게요. 미리 돈을 먼저 주고 뒤에 특혜를 받는 경우도 있고 특혜를 먼저 받고 뒤에 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돈 주고 났는데 특혜 해준다 그랬다 안 하면.
그 돈 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난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뭐 삼성의 논리대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SK는 그러면 먼저 특혜를 받고 뒤에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이게 지금 방금 우리 노 변호사께서 다 설명을 하셨지만은 순서적으로 이제 총괄하고 있는
예.
저기 김영태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말고 그 앞에 협의 회장 김창근이 먼저 만나고
거기로 넘어가기
예.
전에
예.
예. 이제 이름이 여러 명이 나와요. 김창근, 김영태, 그다음에
이형희.
예. 그런데 수펙스 추구 협의회 왜 이 기업 대기업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아니 이제 뭐 총수가 구속이 되고 난 상황이니까 아마 네. 협의회에서 이 협의회 의장이
스펙스 추구협회가 뭐예요? 스펙스가 뭐야?
저도 정확하게 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왜 이렇게 이름을 복잡하게 만드냐고?
근데 이제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담고 보니까 아마 그 계열사 기업 대표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제 이렇게 뭐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느낌에. 뭐
그래서 그러면 삼성의 컨트롤 타워 같은 그렇죠. 미래 전략실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죠.
스펙스 추구협의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 뭐 나도 운동한 프로스펙스 이런 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김창근 의장이 어쨌든 최고 책임자고 예. 먼저 만났죠 안종범을.
예, 김창근.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실무 책임자들이 만났던 게 예. 순서적으로 딱딱 이렇게 나옵니다. 예.
김영태.
예,
그래서 나 혼자 또 고영태 생각나.
예, 김영태는 그래서 이제 최태원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면회 가서
예.
뭐 왕 회장께서
곧 귀국하신다.
예, 귀국하신다. 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귀국은 사면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분명한 대가가 거기서 있죠. 나오면은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숙제를 줬다. 그것이 이제 뭐 기업에 투자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숙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숙제라는 것은 뭐 K나 미래재단 같은 이런 데 돈을 출연해야 될 숙제겠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암호로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SK 회장은 처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대화하고 있는 게 녹음된다는 거 다 알고.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암호를 다 또 정하는 거죠.
예.
뭐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거니까요.
암호를 풀 정봉주의 품격시대가 생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고 이제 그다음에 그... 저기 이형희 대표이사죠.
예.
이분은 이제 대관업무 총괄자예요. 그럼 이제 이분은 사실상 이제 마지막 약속과 접촉 세밀한 어떤 인걸 안종범 수석하고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래서 이분이 안종범 수석을 만날 때 그때 안종범 수석이 오전 오후에 걸쳐서 자기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이모 비서관으로부터 문자를 두 번이나 받습니다. 사면 복권과 관련돼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하는 이 문자를 두 번을 받아요. 그래서 예. 이제 구체적인 그 사항을 보고를 받아야 안종범도 이 사람하고 뭔가 구체적인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내용을 알고 그렇죠. 이용희 씨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주고받는 조건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이제 보면은 지금 가장 그 조사들을 어떻게 받았나요? 시간대로 보면은. 김창근, 김영태 이분들은 좀 빨리 갖고 조사를 받고 이형희 이분만 끝까지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아마
16시간 네. 말은 우리가 16시간 하지만 방송은 16시간 하면 할만한데 조사하는 거 받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그 추궁을 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
네?
아 이게 말이죠. 그 이재용 회장이 433억 뇌물죄로 일단 구속 기소됐잖아요.
네.
이제 물론 그 법정에서 이게 뇌물죄냐 강요냐 이제 이 법정 투쟁 즉 공소 유지를 이제 그 해야 되지만 다툼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논리대로 하게 되면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도 뇌물죄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큰 그물은 쳐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아킬레스건이기도 해요. 특검 입장에서 보자면은. 왜냐하면 이제 미르나 K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인체인데 예. 그 법인체에 돈을 내라고 해서 기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부를 받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대기업들이 어떠한 식의 대가를 받았는지 그 연관관계를 따져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뇌물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특검의 입장이었는데 예. 사실은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그 전경련에서 할당해준 금액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맞지가 않고 왜냐하면 전경련에서 기업들한테 당신의 대기업 규모는 이런 정도니까 얼마 내시오. 또 B는 얼마 어느 정도니까 얼마 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에서 할당을 해가지고 그렇죠. 돈을 거뒀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제 첫 번째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SK그룹이나 롯데나 CJ나 삼성까지는 그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현대그룹부터 시작하면 사실 그 논리가 또 안 맞는 것이 현대그룹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돈을 내므로 인해서 어떠한 식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 똑같은 기부를 요구받아서 원하는 대로 그 할당량대로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뇌물이 되고 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뇌물이 안 되고 뭐 강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기부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통일적 설명이 첫 번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번에 조호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 1차 기각했을 때의 논리가 뭐였냐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 돈을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특검에서도 뇌물로 보지 않고 이걸 빼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안정범 수첩이 나오고 또 공정위 외압일지가 나오고
삼성은
네, 삼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 이거 빼면 안 되겠다. 아하. 이걸 넣어야 되겠다 하고 가서 그냥 삼성을 집어 넣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대기업들에 대해서 강요라고 생각해서 1차에서 강요죄를 적용했던 검찰 특수본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기소했던 내용하고 지금 특검의 기소한 내용이 안 맞잖아요. 동일한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고민이고 예를 들면 그중에 하나가 삼성에서 지불했던 그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에 16억 원 지급했던 그 금원조차도 특검은 뇌물로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예.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요라고 보았기 때문에 공소 유지 관련해서 의견을 다음 뒤까지 밝히는 것으로 오늘 재판이 정리가 예. 됐습니다.
자, 이 업무를 보면요, 그 실질적으로 SK 고위 임원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조사받은 사람이 이형희.
예.
이분이 대관 업무.
그렇죠.
대관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제 각 대기업들이 이제 예. 관청과 업무 예.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직이죠.
일종의 로비 창구.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로비스트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불법적이지만 로비를 안 할 수가 없고 정보를 안 캘 수가 없으니까 예. 이제 회사 내에 이런 조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돈도 만약에 불법 자금도 이렇게 전달되고 그런 게 이분들이 하는 건가요?
당연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대관 업무 하는 사람 만나봤어요?
이분들이 전달하는
다른 것은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대관 업무는 저는 뭐 만날 이유가 없죠.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뭐 외부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지나가다 이렇게 슬쩍 대관 업무 하는 누굽니다. 봉투 쑥 주고 간 적 없어요?
그런 적이 없고 청와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예, 근본적으로.
좀 그런데.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근데 그 대관 업무 관련해서는 법무법인에도 있어요.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아, 변호사들이 있어요.
우리 허성무 전 비서관이 얼굴이 빨개졌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요분들의 역할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뭐 핵심은 역시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뭐 정보 수집이라든지 뭐 이게 예. 청와대는 일단 정보 수집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기업들이라는 것은 경제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뭐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 맞는 정책이 진행되도록 끊임없이 로비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국세청이나 뭐 검찰 이런 사정당국 역시 중요시하게 자기들이 정보 파괴해야 되고
그렇죠. 세무조사가 올지 안 올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게 국회입니다. 국회가 또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뭐 특히 국회 쪽에 요즘은 대관 업무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국회의 비서관이나 보좌관 했던 사람들을 또 기업에 채용해서 이 대관 업무를 맡기고 있는
보좌관들이 이쪽 그 SK 뭐 어디에 대관 업무 뭐, 부서에 들어갔다라고
예,
하는 얘기가
차장이나 부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근데 김영란법 때문에 예. 사실은 대관 업무에 많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사실은. 그 2016년 9월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대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식사 대접이 필수이고 또 가끔가다 선물도 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관 업무라고 하는 거는 뭐 국회나 정부 부처나 이런 곳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라인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창구가 많이 막혔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런 공식적으로 뭔가 주고받고 하는 거는 나중으로 미루어 놓고 예. 얼굴로 승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다 폭탄 하나 터뜨릴까요?
그 대관의 예. 그 가장 중요한 업무는 말씀하신 대로
정보.
국회나 아니면 뭐 공정이라든가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해서 어떤 제도나 규제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미리 캐치하고 대응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1번은 오너와 관계되어 있는 혹은 오너에게 어떤 닥쳐올 어떤 리스크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핵심이죠.
리스크 관리.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제가 그 김영란법 관련해서 폭탄 터뜨릴게요. 제가 한 2주일 전쯤에 국회 보좌관들 만나고 기자들 만났더니 김영란법이요? 그게 언제 법이에요?
아, 안 지켜진답니까?
아니 그 공식 석상 김영란법이 있는데요. 모든 업무는 지하로 숨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무원들 국회에 계신 분들을 너무 뜨문뜨문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정직하게 보는 건가? 예. 어쨌든 안면으로 일단은 일을 처리하고 예. 그에 상응하는 나머지 것들은 나중으로 미뤄놓고 뭐 이런 게 그럼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예. 자, 허성무 비서관님 이게 최태원 회장 사면을 최태원 회장 꽤 살았어요. 3년 이상 살았어요.
예, 예.
엄청난 공을 들였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부터 SK 이름 모든 업무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시진이도 이전 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 정권 전체를 보면은요.
예.
이 K미르 스포츠 재단을 만들면서 돈을 거두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장사꾼들 아니에요.
그럼요.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 출연의 요청이 오니까 자기들의 미련을 교환해야 되겠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 대관은 방금 노 변호사님이나 김 기자님 말씀처럼 오너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이곳이지 않습니까? 돈 달라 하니까, 아, 우리가 이번에 뭘 요구해야 되겠다는 걸 바로 생각했을 거고, SK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회장의 사면 복권을 첫 번째로 이 거래의 그 내용으로 내세웠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7월 달에 7월 13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만날 때 이제 그 이야기 처음 바로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7월 25일에 이제
이게 몇 년도인가? 2015년.
15년도. 예. 예, 예. 2015년 이제 7월 25일 만났을 때 이형이가 미팅했을 때 이제 구체적 내용들이 주고받았을 거고.
예, 지금 저기 예. 우리 자료가 나오는데 저걸 좀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예. 예. 저렇게 이제 되니까 8월 10일 날은 지금 김영태 부회장이 의정부 교도소에 가서 최 회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8월 8일이 저기 빠져있는데, 8일 8일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예.
최태원 회장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사면 복권에 대해서 예. 무슨 명분이 있는지 해당 기업에서 무슨 명분을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린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그 기업에 이제 우리가 어떤 명분으로 해야 되겠노? 너가 갖고 있는 명분이 뭐냐고 물어봤을 거고 많은 소통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뒤인 10일 날 의정부 교도소를 가서 김영태 부회장이 아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암호를 주고받은 예.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15일 날 사면 복권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사면 복권의 대가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2015년이면요. 2015년이면 어떻습니까? 그 저때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들어가 있을 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면 복권의 민정수석은 이 정보 라인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국정원 이런 데 총괄하고 정보를 취합하기 때문에 저때 혹시 우병우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증언은 없나요?
기업의 대관 업무를 할 때 예. 대통령과 어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청탁 뭐 이런 예. 거래를 한다. 그걸 할 때 기본적으로 정지 작업이라는 것은 다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뭐 아시겠지만 사면을 결정할 때 사면의 기본적인 그 해당자들에 대한 검토나 서류 구비 자체는 법무부에서 하고 법무부는 민정수석실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보면 그러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도 최태원 SK 회장이 사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논의하는 구조 속에 있었던 한 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직 뭐 구체적인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들여다보고 있거나 조사하거나 이런 흔적은 안 나오나요?
지금 검찰이 바라보는 사안은 대통령에게 이런 청탁을 넣었고 그래서 그 측근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을 도와주라고 해서 돈이 전달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만 그 밑에,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을 엮는 실무자들에게 어떤 혐의를 두는 것보다는 그 위에 혐의를 두고 있는 상황으로 그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아직은 지금 우병우는 지금 타겟은 아니다.
이 지금
이 업무와 관련해서
기업에서 그 회장의 사면을 청탁하고 예.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실무자이죠. 결정권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노 변호사님. 네. 그런데 SK가 순순히 아 우리 이거 대가로 돈을 줬습니다. 인정합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 부인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 오. 그러니까 그 조사가 오래 걸렸죠. 18시간 정도 걸렸는데, 예. 그, 한 명은 새벽 4시에 나가고, 예. 한 명은 새벽 5시에 나갔거든요. 예. 오전 10시에 나와서 출소해서. 그러면은 아마도 조서 검토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고, 예. 뭐 식사하는 시간 좀 있었을 것이고, 좀 쉬는 시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다 빼더라도 최소한 13시간 이상은 정말로 순수하게 신문만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문이 길어지게 된 거는 이 사안 자체가 막 복잡한 것도 아닌데도 길어지게 된 것은 그 당사자들이 그 부인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정범 그 전 수석하고 같이 대질한다. 이런 예.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사실은.
안종범 전 수석을 같이 불러갖고 대면 조사를 대질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왜냐면 말이 너무 다르니까. 아하.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그 재판이 있었던 게 1월 16일인가 그 당시에 예. 증인들이 나왔었어요. 탄핵 심판할 때. 그래서 그 SK 관련해가지고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서 사면한 정황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하니까 그 당시에 다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6일 날 그 헌재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 관련자들을 미리 만나서 최태원 회장이 사면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아, 1월 16일 5차 신문기일
때? 네. 5차 신문기일 때. 예.
이야, 그럼 허비서관님 어제 만나서 만약 대진신문이 됐으면 검찰 입장도 좀 난감했겠네요. 한쪽엔 시인을 하고 한쪽은 부인을 하고.
시인하는 쪽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인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계속 엄한 사람한테 죄를 덮어씌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예. 이거 시인을 하고 그걸 증언한다고 했고 안종범 수석에 대한 무슨 죄라든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대가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협조하는 차원일 뿐이지.
그렇죠. 그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안종범 전 수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엔 장시호 씨가 바빴다가 예. 이제 곧 있으면 박지현 씨도 바빠질 것 같고.
어쨌든 안종범 수석이 제일 바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건에 박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압력을 넣는 거는 지금 안종범 수석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재판마다 증인으로 다 나가야 되고 대질신문에도 나가야 되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 21일 날 조사받으면 그 또 대질신문도 또 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안에 있으면서 나름 가장 바쁘게 일정을 보내는 사람이 안종범이라 하는데
건강은 어떻대요?
안종범 수석 건강 뭐 아주 안 좋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건강한 것으로 보이던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바쁜 게 안종범 전 수석을 빼도박도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왜냐면 하도 여기저기서 이 얘기하라고 그러고 저 얘기하라고 그러고 막 시키지 않습니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얘기하고 당신 지난번에 얘기한 거랑 틀리잖아. 예. 이렇게 나오면 자기가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예. 수첩에 있는 내용하고 다 비교해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예. 말이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범 전 수석은 처음에 이제 버티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 책이 그 53권.
수첩이. 56권. 네.
56권이요? 네. 왜 그렇죠?
39권 더하기 17권.
그럼요. 53권이죠.
56권.
56권이네.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을.
잘 나오셔서.
2년 전에 들어갈 뻔 했었어. 네.
어쨌든 그 사면이라는 것은 예. 대통령의 이른바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물증이라는 것이 뚜렷치 않고 이른바 정황과 그다음에 일부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예. 이 사면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해서 뭐 최순실 쪽에 돈을 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스스로가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 혐의를 가지고 SK도 삼성처럼 똑같이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아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전혀 아닌데 오히려 반대인 것 같은데.
원래 그런 주장을 하면요 꼭 반대 의견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사실은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인정이 잘 안 돼서 정황 증거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준 사람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고 처음에 이제 준 사람도 부인, 받은 사람도 부인. 증거 하나 딱 나오면 준 사람은 좋습니다.
해보셨나 봐 이렇게 잘하세요.
누구요? 저요? 엄청 받아봤죠. 우리 집사람한테 내면.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 사건은 어려운 게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권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고 특히 통치행위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누구를 사면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나름이니까 그 말이 일부 맞겠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 아까 말한 그 5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 대통령의 지시로 SK 회장이 사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예. 그렇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문자를 하늘 같은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통치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알아서 그냥 판단해서 사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면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범죄 이르게 된 경위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복역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미리 알려주느냐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면, 당신의 회사 회장이 사면 될 거라는 사실을 알려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공치사를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알려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미리 너 이거 알려줘서 미리 결정돼 있고 나의 이 은혜 잊지 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 때 외면하면 감옥 또 간다.
그렇게 해서 사면이 된 다음에 예. 111억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예.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 한 가지 전제가 돼야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사항을 안수석에게 지시한 바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을 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예.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이 자신의 어떤 뭐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서의 어떤 그런 그 어떤 뭐 관계랄까 이런 걸 통해서 자가 발전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몰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네. 그거는 재판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재판하고 취재해봤잖아요.
아 재판 네. 당해보셨어요?
아 재판하는 거 여기도 많이 당해봤어요. 아,
근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받은 사람은 절대 받았다고 말 안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네.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삼성과 이 지금 SK의 이 사안은 좀 다른 게. 삼성은 예컨대 기관들이 동원돼서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정황 증거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드러났단 말이죠. 그런데
예.
이것은 누차 강조하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면 그냥 사면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이런 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라는가 이런 진술이 삼성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건 분명합니다.
예, 양심에 손을 얹고 SK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죠?
아, 네. 제가 SK 텔레콤에서 만든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SK 텔레콤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KT입니다.
저도 KT입니다.
거긴 어디 있으세요?
아, 저는 SK를 쓰고 있어요.
그럼 2대2네. SK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뭐 엄한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과정이 보면은 맨 처음에 그 안가에서 독대했던 사람이 최고 책임자들끼리 만났고
예.
그다음에 실무 책임자들이 만났고
아.
착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소해서 돈 111억이 건네갔고
아, 범죄의 재구성.
예, 뭐 이게 너무나 명쾌하고요.
예.
그 이후에도 보면은 뭐 조금 이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면세성 관련해서도 이게 너무 명쾌합니다.
면세성 가서 얘기했어요. 시간 없어요.
이야기 드릴까요? 예.
예.
처음에 면세점 재허가, 재인가와 관련해서는 이 독점적 소수의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을 불이익을 주라 해서 탈락을 시킨 거예요. SK하고 롯데를.
그럼 검사도 그 전에 10년 만에 하다가 심사도 5년 만에 바뀌었죠.
관심법을 바꾼 거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SK하고 롯데가 탈락하고 나니까.
예.
금방 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또 바뀌는 거잖아요.
아하.
그 불리한 조항을 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리한 조항을 빼고 다시 법규를 고쳐서 다시 이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SK와 롯데가 둘 다 면세점을 아니 SK가 아니죠.
처음에는 SK랑 롯데가 둘 다 빠졌다가 롯데만 된 거잖아요.
롯데만 됐고
다시 뒤에 SK가 이번에 또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롯데가 된 것도 생각해 보시면요. SK한테 111억을 받은 다음에 또다시 80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SK가 난색을 표명하고 나중에 30억 정도 줄까 말까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최순실과 고영태 그 라인 사람들이 SK가 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게 안 됐다라고 한 설이 있어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70억을
다 줬죠.
줬잖아요. 네. 그러다가 물론 나중에 이제 돌려받았긴 하지만은.
이제 그래서 SK, 그런 과정.
네, 예, SK가 이제 30억만 주겠다 하니까 최순실이 자존심이 상했겠죠. 막 그 정도면 됐다 캐라 이랬습니다. 정리했던 거예요. 왠놈 롯데에서 70억 바로 들어오니까.
됐다 캐라. 예.
그리고 뭐 됐다 캐라. 또 다른 다시 한번 이런 좋았어요. 두 명 좋았어.
뭐 30 쪽 팔리잖아요. 최순실 입장에서 80억 받기로 했다가.
팔려고 뒤에.
그러니까
생태하잖아요.
30억 정도 막 됐다. 막 지금 벌써 많이 모아놨고.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건수로 두드리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주고받는 거래가 예.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뭐 면세점. 그 인허가 재인가 조건을 가지고 불리하게 뺐다 넣었다 하면서 뇌물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에 가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지만 또 자기들 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권력의 생리를 잘 알고 그 운용 마음껏 휘둘렀다. 그래서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낸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더 많은 이득도 취해갔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이제 주위에 특히 정치인들은 뇌물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치자금법, 불법 정치자금법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개발된 방법들이 특이한 방법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여름 7월 달에 길거리 CCTV 없는 데서, 밍크 코트를 입고 서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접근하면 뭐 돈을 주겠다. 그럼 판사들이 듣기에 7월 달에 밍크 코트 입고 정신상자들 아니에요.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 줬다고 이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줬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갖고. 예? 그리고 그러면 너 어떻게 줬냐? 그러면은 분명히 이 사람은 가갖고 줬는데 그 집 구조로 설명해봐라. 그럼 들어갖고 왼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판사가 무죄합니다. 왜? 그 집 구조를 정확히 설명 못하고 거기 가서 돈을 줬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예. 어떤 그 유력 정치인의 예.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뭐 그런 관련 사건을 했어요.
예.
제가 1심부터 다 맡아가지고 했었었는데 바로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 검찰에서 얘기한 거였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봉투를 받아가지고 예. 당신이 받은 거 아니냐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뭐 당신이 있는 무슨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에서 예. 앉아가지고 돈을 주고 나왔다는데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저는 변호인이니까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도 그리고요. 정말로 화장실도 그려보라고 하고요. 앉아있는 소파 어디에 앉아있는지 팔걸이가 어디 있었는지까지 다 그려보기 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다 틀리면 그 다
틀렸죠. 예. 예. 그래서 무죄를 다 받았어요 저희가. 근데 그런 식으로 뇌물죄는
진술의 다, 일관성, 예. 진술의 구체성
그리고 판단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보았을 때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판단하거든요.
주로 진술 갖고 판단을 하는
말밖에 네. 없어요 사실.
예. 네.
저는 그 SK
SK하고는 분명 관계 없다 아까 네. 말씀을 하셨고
SKT를 네. 이용할 뿐입니다. 네. 저는 그 SK 면세점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SK의 최고 수뇌부들이 대통령에게 청탁을 할 만한 사안은 못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 그룹의 어떤 사활을 걸고 뭔가 청탁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오너의 사면 정도라면
예,
그 테이블에 하지만.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SK 면세점의 규제 완화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관 업무자들이 그런 실무자들이 대관 업무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들이지
예.
이것까지 같이 어떤 그 최순실에게 돈을 주기 위한 청탁으로 엮어간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마 쉽지 않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SK하고 네. 아무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기업 대통령 뇌물죄 수사를 위해서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방에 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될 테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토론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2부도 함께해주세요.